구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밀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에어컨이 없었을 때는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지금 만약 제가 교회를 갔는데 에어컨이 없다 이러면 너무 더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우리 이 대구 지역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더욱더 더운 그 시절에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고 정말 존경함이 이렇게 막 샘솟습니다.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요즘은 그렇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기가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히터 틀어주고 심지어 여름에 에어컨이 추워서 담요도 덥지 않습니까? 저희 본당에도 담요가 준비되어 있고 청년부실에도 담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여름에 에어컨 집에서 오래 틀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시고 하니까 수요일날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예배당에 나오시면 저희 교회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예배드리시고 이 한여름을 기도하시면서 잘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우시면 담요도 뒤에 있으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나누어서 보면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이 15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21절에서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22절부터 광야로 들어갑니다.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즉 우리와 마찬가지로 15장 22절 이후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뭐 좋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져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에게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생활의 첫 사건은 마라의 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의 첫 번째 표적으로 마실 수 없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오늘 16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식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물을 주시고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시대의 초반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괴롭히거나 테스트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지켜야 했던 법들이나 섬겼던 우상들이나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완전하게 자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16장에서는 그 시험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6장 16절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음식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받은 음식은 오늘 다 먹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는 음식이 없으니 하루 전날에 안식일 음식까지 미리 챙겨놓으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확실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두죠.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말 안 듣고 욕심부린 결과는 그저 썩어진 음식과 벌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무시합니다. 안식일날 기어코 백성 중에 일부가 거두러 나갔습니다.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정말 원하는 시험이 있고 원하는 직장에 내가 거기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대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섬겨야지. 거기만 내가 들어가면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러다가도 막상 그 시험에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 감사함이 있지만 점점 그 감사함이 사라지고 내가 언제 그런 다짐을 했냐는 것처럼 우리도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나의 생각으로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당장 배고프고 힘든 것 때문에 차라리 노예이기는 하지만 배부르게 먹던 시절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생각과 말들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자신들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심을 찬양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마실 물을 주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고픔이라는 눈앞의 문제 때문에 모두 무시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완전하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죠. 오멜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한 2.3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곡식을 푸는 토기사발이었는데 모두가 이걸 사용하니까 그 한 그릇을 한 단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오멜씩 푸도록 하는데 사람마다 똑같은 그릇으로 푸더라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힘이 딸려서 이렇게 한 그릇 펐는데도 한 반밖에 안 차고 누구는 아주 요령껏 가득 퍼가지고 완전 넘치게 풀 수도 있고 푸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 양이 다르겠죠. 누구는 많이 푸고 누구는 적게 푸고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모두가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완전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로우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식을 먹는 와중에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음식 챙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매일매일 주십니다. 당연히 음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바로 음식을 챙깁니다. 그 결과는 썩어져 버리는 것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혹시나 먹을 걸 안 주시면 그때 가서 먹어야지. 나는 오늘 챙겨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하고 챙겨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일 확실하게 주신다면 오늘 챙겨둘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지도 않게 적지도 않게 내가 딱 먹을 만큼 정확히 내일 주시고 모레 주실 텐데 오늘 걸 남겨서 굳이 챙겨둘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감사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먹게 하시고 내일도 먹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먹게 하실 그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불평, 불만이 많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도 그랬고 출애굽하던 시기에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보고도 그랬습니다. 그냥 눈앞에 문제만 생기면 힘들어지기만 하면 자신한테 조금만 어려운 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너무나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주시는 것들은 다 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또다시 돌아서서 순종하지 않고 언제까지 계명을 지키지 않을 거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한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바로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를 질책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까? 인내심이 없으면 불평,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 문제를 일으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서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잠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와중에 홍해를 만나고 좌절했습니다. 이 바다는 결코 건널 수 없고 우리를 뒤따르는 저 애굽 군대에게 우리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좌절하고 있는 그 와중에 소리치고 있고 도와달라고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라는 단어가 하라쉬라는 단어인데 침묵하다라는 뜻입니다. 침묵하다. 조용히 있어라. 너희가 조용히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 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건너가게 하고 이 바다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를 모두 멸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조용히 있어라. 이사야 3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히 믿어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이사야서에서 조용히 있지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말을 타고 애굽에서 도망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인된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모두 아시고 그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뒤이어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억울한 일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요즘은 너무나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국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 세계, 저 유럽의 미국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뭐 저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과거를 미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저 과거에 노예처럼 살고 힘들게 일하고 채찍질 당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먹을 거라도 있었지 이러면서 과거를 미화하는 거죠. 힘들었던 것, 괴로웠던 것 다 잊어버리고 절대 우리는 과거를 과하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반복하는 실수가 그것입니다. 차라리 그때로 돌아갔으면 지금 내가 힘들진 않을 텐데 라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믿으며 기다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베스 기도회에 다음 세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수요일에 기도할 때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찬양하는 것을 저는 머리로 그리며 기도합니다. 뭐 찬양이 어떻고, 뭐 시간이 어떻고, 혹시 뭐 에어컨이 너무 춥더라도 뭐가 어떻고 불평하고 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수요일날 모이기 힘들어.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요즘 고등학생들 학교 9시에 마치고 요즘 시대가 변했어. 막 이러면서 비관하지 말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도 말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믿으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잠잠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랑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의 가족인데 어디 놀러 갈 때나 어디 갈 때 뭐 9시에 나가서 출발하자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정확히 9시에 나가십니다. 집에서 나가셔서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준비하시는데 어머니는 이제 9시가 되시면 잠깐만요 하시면서 이제 뭐 이것도 챙기시고 잠시만요 하면서 저것도 챙기시고 이렇게 조금씩, 왜냐하면 어머니는 운전하시는 아버지도 챙겨야 되고 이제 제가 막 뺐을까봐 간식도 챙겨야 되고 챙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시는데 아, 그 잠깐인데 아버지가 기다리지를 않더라고요. 꼭 먼저 내려가셔서 차에 시동 걸어가지고 막 빵빵 하시면서 빨리 오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럼 어머니가 내려가셔서 아유 왜 이렇게 빵빵거리냐고 좀만 기다리지라고 화를 내시면 아버지는 지금 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지 않냐, 나 지금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늘 저희는 싸우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아침 9시에 출발을 하자 이러고 저도 똑같이 씻고 이렇게 옷을 입고 준비하고 아침 9시에 딱 내려갔더니 잠시만요 하면서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하면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차에 나가서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시동을 걸고 차만 빵빵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혹시 기다리는 거는 기다리는 겁니까? 내려와서 빵빵하고 내려오자마자 왜 이렇게 안 왔어? 이미 승이 잔뜩 나가지고 말해도 막 대답도 잘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기다린 게 아니죠. 기다린 거는 옆에서 준비할 때 그냥 집 문 앞에서 그냥 잠시만 기다렸으면 같이 기다려서 출발하면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먼저 내려가서 시동 걸고 막 시위하듯이 빨리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기다린 게 아니죠. 꼭 그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마음이 급해서 뭐 하나씩 빠뜨리시죠. 그냥 여유 있게 준비하셨으면 다 챙겨갈 텐데. 진짜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위치에서 굳건하게 서서 소리 내지 않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또한 정말 기다린다는 것은 한탄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살펴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사야서나 여러 가지 구약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잠히 자신의 길을 가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르며 그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신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순종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이고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입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꼭 내 손으로 내 뜻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결코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50년, 100년 열심히 공들여서 일해봐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불평불만과 원망과 불순종하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영원히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서 잠잠하라는 단어의 원뜻은 활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처럼 힘들고 외롭고 고난의 길이지만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잠잠히 믿고 기다리시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시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며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을 잇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굳건히 믿고 따르며 기다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